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인이 스스로 사도 된 것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게 아니다. 나야말로 가장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데 대한 이 생각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은혜가 깊어지기 위해 죄를 더 지어야 하는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이땅 가운데 의인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죄인이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으시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언하기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심한 디모데 조금 위축되어 있을 법도 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늘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디모데에게 어쩌면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그런 목회적 조언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쭐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목회자로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일이 아니라 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후배에게 정말 주는 어떤 귀한 그런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 감사가 주님의 정말 한량없는 은혜에서 비롯된 감사지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실 수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직분을 맡겨줄 수가 있느냐? 나를 어떻게 충성되다고 여길 수가 있느냐? 이게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자를 쓰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자를 쓰시는 이 이유를 깨달은 것이죠. 이 세상에는 자격 없는 자안 쓰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자를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격 있는 자를 고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의 능력 있는 자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내가 충성된 자가 였기 때문도 아니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르셔서 세우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자격을 갖춰주시고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디모데야, 나를 보라. 내가 뭐 그렇게 무슨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너는 어머니가 뭐 그리스도인이고 할머니, 예? 뭐 어머니도 유니게도 모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 개종자고 할머니도 뭐 유니게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비록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뭐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는 그리스도를 일찍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 아니냐.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고소자요, 비방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곳곳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체포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던 나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까닭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지극한 사랑이요 긍휼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서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또한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믿지 않을 때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용서해 준 것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몰라고 한 것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푼 것이지 뭐 알고 해서 모르고 해서 용서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서할 만큼 하나님의 긍휼 인자는 풍성하다. 하나님의 인자는 다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그런 긍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직분을 맡긴 것. 하나님께서 직분 주고 싶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직분을 어떻게 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직분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위에 보면은 이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 그리고 한 성령께서 그렇게 은사를 나누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로 인해서 직분들이 정해진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구제 은사를 잘 갖추는 사람이라면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제하는 어떤 직분을 주실 것이고 예언을 잘 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런 직분을 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떻게 그 은혜가 자기에게 왔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게 조금 이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적절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냥 신실하심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더욱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 구원이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날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릴 만큼 확고해졌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 행위로 하나도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것이죠. 받은 것도 그분의 은혜로 받았고 내 구원이 날마다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확고해지는 것도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구원이 사람들 가운데서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이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이 구원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 인간의 구원 전체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요, 그리고 그 구원이 날마다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무슨 믿을 만한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구원이 뿌리 내리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원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짐으로써 구원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구원을 다 전할 수 있는 더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으로부터 네 부모로부터 비롯된 구원이 아니다.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해서 네가 개종을 했지만 나 때문에 네가 그거 된 거 아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 구원이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지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야말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는 어뜸이다. 첫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들 줄을 세우면은 내가 그 앞에 제일 먼저 서야 할 사람이다. 이걸 지금 디모데한테 마치 간증하듯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은 넘보지 못할 스승 같기도 하고 넘지 못할 산 같기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죄인으로 따져도 죄인 중에 으뜸가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6절, 1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갚아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를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이 저렇게 뭐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부모가 오래 참은 것 아닙니까? 무한히 참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무한히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어서 남들한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존재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분이 참으셔서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오래 참는 그 사랑이고 오래 참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계란 어떤 관계입니까? 오래 참는 관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뭐 하는 겁니까? 오래 참는 거란 말이죠. 예, 뭐 참다 말다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내가 한번 기어이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한번 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 우리가 그런다고 버르장 뭐 버릇이 고쳐집니까? 그래서 또 참고 또 참는 거죠. 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그래서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 데려가셔도 뭐 그냥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오래 참아서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다른 구원할 사람들에게 모델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구원의 모델론입니다. 바울이 나는 모델이다. 모델은 뭐 이렇게 늘씬해야 되잖아요. 남보다 뭐라도 하나도 좀 나은 게 있어야 모델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의 모델은 그게 아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모델이 되려면 아, 저 사람 본이 되려면은 뭐 남다른 게 있어야 되고 남다른 능력이든지 남다른 외모든지 남다른 무슨 이 점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뭐 내세울 게 없고 단 하나도 칭찬받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까닭은 다음에 두고두고 구원할 사람들에게 자,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누군들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누가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괴수 밑에 있는 졸개들은 누가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보입니까? 얼마나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가 발끝이라도 따라갈 것 같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으로 따져도 내가 으뜸이고 괴수에 그런 위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을 뿐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까닭은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저 보라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누가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이걸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걸 본인 입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델이다. 잘나서 모델이 된 게 아니라 가장 못나고 못생겨서 모델이 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생각만 하면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땅에 홀로 주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영광 받을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입술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 전생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상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일이 되어야 되고 뭘 하든지 하나님께 그 구원받은 감격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점점 쇠해지고 주님이 점점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그 구원은 진실된 구원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슬그머니 이 구원이 변질되거나 점점 더 은혜는 줄어들고 내가 율법으로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게 그게 여러분 종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종교인의 반열에 속했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떤 것 하나도 나로 비롯된 것부터 없으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갈망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구나.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그런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순식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슬금슬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 유기성 목사님이 그 예수 바라보기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게 사실 뭐 사도 바울이든지 어떤 영적인 거인들이 다 거기서 사실은 영성을 찾은 것이죠. 나를 바라보면 결국은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거나 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24시간 주님을 자꾸 생각하자고 하는, 예? 그게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내 자신의 낙심하던 것들도 회복이 되고 내가 우쭐대던 것도 낮아지게 되고 그리하여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극히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마라. 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뿌리가 있으니까. 우리 신앙은 오직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아야 우리의 신앙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 존귀와 영광을 무궁하도록 돌려드리는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진실로 찬양하는 인생. 자, 18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과연은 파선하였느니라. 아, 여기 보니까 이 지도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그 주로 이 예언을 갖다가 디모데가 장로들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이렇게 세워질 때, 리더로 세워질 때 받았던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예언을 따라서 그때 받았던 말씀이 무엇인지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바울과 디모데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교회 정말 가족들은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예언을 따라서 이렇게 세워졌고 그 예언을 붙들고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들 디모데야, 여기 지금 그야말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 대한 얼마나 사랑이 담겼습니까?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기 어렵잖아요. 예. 우리로 치면 다 뭐 대등한 목사인데 뭐 김 목사, 박 목사라고 불러야 되지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교훈으로 내가 명하는데, 내가 그렇게 목회자로 세워질 때, 내가 이 목회를 감당할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믿음이라야지, 내가 내 행위에 근거한, 내 지금까지의 신앙의 커리어를 근거로 한 그런 믿음에서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 담기냐면 착한 양심이라는 그릇에 담깁니다. 믿음은 컨텐츠와 같고 양심은 컨테이너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양심에 담기지 않으면 믿음은 무기가 되고 말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한 양심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아니 원래 양심이 아니었어요. 악심이었어요. 나쁜 마음이었어요. 거기다 믿음이 담겼어요. 그러면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파선이 뭔지를 압니다. 파선이란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알아요. 그는 전도여행을 하다가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3번 배가 파선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비록 살긴 했지만 파선이 가져오는 결과.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구리장색으로 알려져 있고 후메네오는 처음에 다들 믿음이 좋았는데 이게 다 빗나간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보니까 그는 원래 착한 양심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파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내줬는데 신성을 더 이상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뭐 이게 악한 의도로 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후메네오나 이런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영향을 받는다. 이 사람들을 축출한 걸로 봐요. 교회에서 출교. 왜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냐. 이 사람들이 출교 당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출교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보호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출교가 적절히 징계권이 확실히 행사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는 그런 권징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려움을 가져오는 이유라는 것이죠. 어쨌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신실하심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을 우리의 선한 양심에 담지 않으면 기껏 예수 믿고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파산하고 마는 믿음이 파산한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오늘 주님 내 인생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꼭 붙드셔서 인생 먼 항해 동안 파선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아니 주님 손에 끝까지 붙들려 있다는 것 잊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이 먼 항해 오랜 항해 동안 파선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린 참된 믿음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굳건한 믿음으로 파선치 않기로 그렇게 갈망하는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